자, 북한이 2021년 새해 초부터 열린 8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집권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 모시고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내 대외 전략들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8차 당대회 결과부터 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대미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올 건지,
네.
그리고 북한 국가나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인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북한의 권력 구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요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봤는데, 대내 노선을 보면 기존의 대내 노선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김정은 지도부가 나서서 자력갱생, 자력자강을 외쳤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향후 5년 동안도 그거로 가겠다는 거고, 대미 노선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 강대강, 선대선,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소리예요.
예.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선의의 입장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도 선의의 입장을 가지고 대한다.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권력 구도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있었다. 요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네, 자, 결국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외부로 향하는 문은 뭐 여전히 걸어 잠그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금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라는 건데요. 동시에 또 국방력 강화에는 계속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닫혀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닫혀 있고, 뭐 중국과의 관계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핵 능력이 고도화, 미사일 능력이, 첨단 무기 어쨌든 개발, 이거밖에 내가 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김정은 후계 체제의 지속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나의 어떤 뭐 보안이나 뭐 어쨌든 국방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김일성 때부터 내려온 이 체제를 계속 아들 손자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자기 체제를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 길은 역시 국방력 강화로 담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것 같은데, 참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한다는 게참 제가 보기엔 서글픈 것 같습니다.
아, 참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방력 강화라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북한 내 권력구도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총비서로 추대가 됐고요.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으로 강등을 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정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 영원한 주석,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2012년 4월 달엔 영원한 총비서. 그러면 총비서는 아버지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있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자기가 다시 빼들어왔어요. 그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추대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반열에 올려세우는 것이 자기 목표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저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당정안의 제1부부장 자리에서 탈락해서 부부장으로 내려온 거는 역시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아마 정치국 위원으로 되고 뭔가 김여정이 당정안의 부장이나 비서로 됐으면 온 세계 이목이나 국내 주민들이 이목이 김여정한테 쏠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김여정과 남매 정권이 맞다, 김여정이 앞으로 후계 체제를 가져가는 건가, 이런 말들이 많아질 테니까 김정은의 이게 권위에는 심각한 훼손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을 약간 뒤로 빼고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너는 뒤로 앉고 그리고 나가 기본이다. 이제 나부터 이제 우선 예. 살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자신이 지위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통해 김여정이가 약간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개의 별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남 정책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김여정 부부장 시절에 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이목이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한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도 북한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다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회로의 개방, 시장 경제로의 개혁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 개혁이란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김정은이 집권을 했을 때 예. 2012년 초 여름까지 네.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란봉 15막단이 이제 미국 뭐 음악 로키 산맥 네. 나오고 뭐 곤투 치는 거 나오고 네. 뭐 곰돌이 푸도 나오고 미키마우스도 나올 때 아, 이 사람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 제가 연구원에 네. 있을 때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 이게 등소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가졌었고 6월 30일 날 경제 개선 조치가 나오고 그래서 아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김정은도 집권해서 좀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길을 간 거를 내가 이해를 하겠다.
왜 그랬는지 알겠다.
왜 이러신지를 알겠다. 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라는 시향찰나는 길이 있고 고립이라는 길은 나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 길을 고집했는가를 집권에서 한 1년, 2년 지나가 보니까 아, 알겠다.
네.
내가 내 정권을 유지해서 내 아들, 손주까지 넘겨주는 길은 역시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제가 이번에 경제 부분 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예. 이전부터 나오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기계제작공업, 네. 금속공업, 경공업, 농업. 이거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소리거든요.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똑같은 소리는 뭐냐면 문을 걷어 잠그고 외부로부터 온갖 외부 사조가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막고
네.
내부의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를 최강 국가로 만들겠다는 건데 할아버지도 몇십 년 동안 아버지도 몇십 년 동안 하다 실패한 거거든요. 굳이 왜 실패한 대로 자꾸 들어가려고 할까?
네.
그거 이제 모든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고를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으면 체제가 위험하고 체제가 흔들릴 수 있고 뭔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아니다. 이 일로 가야 된다고 가는 건데 사실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네. 국민소득이 정말 한심해서 저 70년대 80년대 제가 중국을 다녀보면 정말 한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이 지금 G2 국가로 성장해서 미국과 어깨를 네. 겨눈다는 건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가면 좋겠는데 왜 문을 자꾸 잠그고 철진한 핵보유국 소리나 미사일 현대화나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지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예전과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죠. 경제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미국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한 것이 결국 개혁 개방이 아니었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안타까운 게 체제 유지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정말 정책이 좀 공포와 통제 위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보면 북한 사회 내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체제 이완에 대한 현상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도 가능할까요?
제가 이번에 그 네. 새로 구성된 당중앙의 지도부를 보면요.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중앙의 정치국 위원이 정의원이 18명입니다.
네.
18명 중에 6명이 통제기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희한한 게 이제 인민무력상을
네.
국방상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국방상,
예.
그다음에 총정치국장, 뭐 총참모장, 그다음에 군정지도부장, 그다음에 국가보위상, 네. 사회안전상. 이게 뭐 정치국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18명 중에 예. 6명, 3분의 1이 통제기관 사람들이고 두 번째 특징은 당중앙의 구성에서 새로운 부서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규율조사부장,
네.
그것이 생기고 법무부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법과 여기에 네. 제대로 순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고 당과 당원들이, 당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기운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네.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뭔가 반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더 통제를 옥죄하겠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이나 당 중앙위원회 부서가 새롭게 두 개가 신설된 것을 보면 어쨌든 북한은 통제와 포갑과 이런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또 이제 대외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대남 대미 관계에서도 기존 입장과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미 핵협상이 진척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북 제재란 말이죠. 자, 그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텐데 어떤 형식으로든 좀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네. 문제는 김정은 정권 앞에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돌파구가 예. 있었으면 당대에서 그 길을 제시를 했을 거고 그런데 김정은 뭐 이번 정권이
네.
핵을 고도화, 뭐 소양화, 경량화,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뭐 여러 가지 쭉 나열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세계 국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것을 자기네가 다 하겠다.
예.
여기 또 핵 잠수함, 핵 탄도 이런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어쨌든 지금에서 발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냐. 아마 인권 문제 같은 걸 들고 나오지 않겠냐. 민주당의 기본 가치가 인권이니까
예.
인권 노동.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의 제재 문제와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북한 체제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정말 골치 네. 아픈 문제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대강 선대선. 여기서 미국이 만약 움직이질 않으면 근데 미국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6, 7월 달까지 정부 구성이 돼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없죠.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김정은 정권은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냥.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당대를 하고 당대회 끝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뭔가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미국이 압박과 제재를 안 풀 것 같다 그러면 도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도발이 뭐 새로운 형태의 네. 수중발사 탄도미사일 여기서는 SLBM이라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 그런데 북한은 네.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요.
네.
이것이 새로운 형태를 내오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뭐 중거리 미사일 뭐 ICBM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도발 수위를 올리기는
네.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체질이 많이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보다가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은 하되
네.
항공모함 전단까지는 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돌파구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북한의 이러한 패턴은 많이 봐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도 쉽게 움직이질 못할 거고 김정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둘 다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뭔가 변화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건 근본적으로 북한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 와중에 또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벌써 10년 차예요.
그렇죠.
참 시간이 빠르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 10년을 돌아보신다면 좀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초기에는
네.
뭔가 변화를 시도하다가 이것이 체제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네.
거로 계속 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포압과 통제와 공포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년은 공포와 어쨌든 처형과 포감의
네.
10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그래도 뭐 유학도 했고 좀 뭔가 북한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선대와 똑같았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미래를 짚어보기 위해서 2021년 북한의 대내 대외 전략 전망을 우리 고영환 전 부원장님 모시고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된 북한의 모습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또 이 상황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부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